찾으실 말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맨 끝부분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자들이 자신감이 있는지, 이 가난한 자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뭐 부자들이 자신감에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뭐 자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라고 칩시다. 부자 부모는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또 시작하면 되니까 너무 크게 뭐 좌절을 하지 말라 할 수 있죠. 뭐 가난한 부모는 뭐 함께 웁니다. 뭐 때때로 또 서로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질책하기도 하고요. 겉으로 보면 참 그 궁상맞다 싶을 때 있습니다. 부자 부모가 대체로 보면 훨씬 여유로워 보입니다. 뭐 인간적으로 느껴질 때 있죠. 아무래도 또 삶에 인생에 있어서 예절을 갖추고 또 시민으로서의 교양도 있어 보이고요. 또 실패자에 대한 관대한 마음도 갖춘 것 같이 보입니다. 뭐 그리고 뭐 대개는 들어맞는 사실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갖는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백업 플랜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재산이 있고요. 자기가 믿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인품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시작하면서요. 이 당시 이 교회의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그 가난한 신자들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도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소수인 부자들도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죠? 부자들이라고 해서 교회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부자들.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 5장 1절도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며 시작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5장 1절에 그 들으라 부한 자들아 했을 때 그 부한 자는 믿지 않는 부자들을 향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믿는 부자들을 향해 이 초점이 가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이 입 밖에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가난한 성도들은 뭐 이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요, 떠들며 장사하는 것 꿈꿀 수 없었습니다. 뭐 어떻게 그 자기 미천도 없는데 장사해요?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죠. 돈 있어야 장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곳 뭐 영국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1년간 장사해서 돈 벌고 올 계획을 세운다 칩시다. 그 미천 없으면 계획도 못 세우죠. 뭐 다른 곳으로 갈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 거며, 거기 1년간 머물 비용은 어디서 있을 거며, 장사에서 뭐 판 벌릴 비용은 더더욱 없을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은요, 부자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입에 달고 살던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를 잘 알았지요. 자기도 많이 들었으니까. 13절 내용만 보면 사실 크게 잘못한 것 없어 보여요. 이 정도 뭐 말 못하고 살아갑니까? 어디 가서 1년 일해가지고 돈 벌어오겠다. 뭐 큰 잘못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교만하다고 보십니다. 16절에 보니까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죠. 부자의 이런 계획을 자랑이라고 보신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을 참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예리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찔러 보신다는 겁니다. 자랑은 그 모임 속에 시기와 질투를 나게 하고 긴장을 조성시키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건 뭐 누가 그 자랑을 뭐 대놓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겸손한 어투로, 때로는 자랑이 아니라 자기 계획을 늘어놓듯이 무덤덤하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봤을 때 거기에 자랑이 있다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계획 속에 자랑이 있습니다. 경로당의 싸움이 납니다. 왜 나뉘냐 하니까 자랑이 심하면 나지. 아들이 뭘 사줬니? 올겨울에는 뭐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갈 거니 말 거니.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끼리 마음 다치는 일 생길 때 있죠. 서로의 계획을 말하다가 그 계획 자체가 막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뭐 공무원이 친구는 뭐 한계급 승진하는 게 계획일 수 있겠지요. 부유한 친구는 그 계획과 뭐 비할 데 있겠습니까? 거창한 계획을 말해가지고 길을 죽여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신하면서 계획하는 일을 싫어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일 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 참 정확한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큼지막한 그 테마 위주로 살아가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내일 세미나가 있다. 뭐 프로젝트가 있다. 뭐 내일 시험을 본다. 내일 여행을 간다. 요렇게 큼지막한 이슈로 우리가 대충 머릿속에 넣고 대충 계획하고 살아가니까 마치 내가 정확히 이 계획대로 된것 같아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내일 세미나 한다 했는데 내일 세미나 하거든요. 내일 시험 본다 했는데 내일 정말 시험 보거든요. 내일 일 내가 모른다 했는데 내일 일 내가 정확히 아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일 여행 간다. 내일 여행 정확히 가니까요. 이를 우리 거시적인 관점이라 할수 있겠지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내 계획대로 된것 같아요. 하나님 미시적인 영역까지 다스립니다. 마태는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하시냐? 이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직장까지 간다는 계획 세울 수 있어요. 내일 직장까지 가겠다. 그것도 뭐 기차가 아닌 이상은 사실 대충 10분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도착 시간 예상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정확히 몇 분에 도착할지 우리 모릅니다. 가는 동안 신호에 몇 번이나 걸릴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간혹 그 사건이 나는 날도 있지요. 정말 예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차가 퍼진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집에 뭘 두고 와가지고 돌아가야 된다거나 우리 앞날 모릅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삶을 정말 불안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10분 뒤도 알수 없어요. 내가 10분 뒤에 무슨 말을 하고 있을지, 10분 뒤에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와 있을지 이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10분 뒤도 몰라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대충 거시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은 겁니다. 내일 시험 친다, 뭐 10분이니까 시험 치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교만해집니다. 혹여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이미 내가 가진 능력, 재산, 지식 안에서 이 백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담대히 장담하며 살기도 합니다. 특히 이는 지도자의 미덕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말을 애매하게 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지요. 지도자는 계획을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말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왕이 무릎 꿇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뭐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러니 구원은 낮은 이들에게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질책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15절 말씀 보니까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계획을 말할 때는 꼭 이런 형식으로 말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을 살펴봐야죠.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의 뜻. 내가 살고 내가 이것 하고 저것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가 있음을 인정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겸손은 이것입니다. 공부 잘하면서 아이고 뭐 내가 뭘 잘하기는요 못합니다. 요리 잘하면서 아이고 내가 뭘 잘하기는요 뭐 조금 하지요 뭐잘 못합니다. 이 겸손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외에는 다 교만입니다. 말 겸손하게 해도 교만이에요. 자기 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16절에 이르면 이를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죠. 이 번역이 옛날 말이라서 그렇는데 허탄하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교만한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 자신의 계획, 자신의 꿈, 자기 소망 자랑하면 악하다고까지 말합니다. 뭐내 계획 말하는 거 그거 뭐 어때서 싶었는데 내 계획을 말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악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하다 보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쭐함과 이 열등감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이 정신질환이지만 본인은 모릅니다. 이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걸린 사람들이 제법 되기 때문이죠. 어떨 때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막 우쭐거립니다. 마치 영국에 사는 것이 대단한 일이냐, 뭐 여기서 자녀 키우고 직장 다니고 정착한 것이 정말 뭐라고 됐냐, 이 교만한 마음에 취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같은 사람이 어떨 때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또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래도 뭔가 일궈가지고 재산도 늘리고 뭐 자기 인맥도 늘린 것 같고 장례식을 해도 사람들이 붐빌 것 같은 인생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나는 뭔가 싶은 마음에 열등감에 또 깊이 빠져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열등감, 어쩔 때는 우쭐함. 이게 뭐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정신분열 지경에 이르렀다 싶습니다. 어느 이민사회를 가나 이런 현상이 목격됩니다. 이 열등감이든 우쭐함이든 모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열등감도 교만이고요. 우쭐함도 교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런 정신질환이 해결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한다는 것이 오히려 가장 불안정해 보이니까 주저되고요. 가장 못 믿어 보이니까 주저되지만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됩니다. 내 뜻, 내 계획이 사실 가장 불안합니다. 내 계획이 가장 불안하지만 우리 마음 한군데는 내 계획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강렬합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 교만은 강력하게 뿌리 내려 있습니다. 한 사람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과도 연관되죠.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물리친다는 말은 절로 물려가라 하는 말입니다. 물러가라. 왕이 뭐 누군가 이꼴 보기 싫을 때 물러가라 하잖아요. 물러가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를 따로 불러서 은혜를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자신만만하고 어떨 때 보면 교만이 철철 넘치는 사람에게 물리치기보다는 더 가까이 하고 그에게 뭔가 하나 기회라도 더 부여해주고 싶지만 하나님 다르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 자기 뜻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17절은 부자인 신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권고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죄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이기도 하죠. 야고보서에서만 나오는 제목입니다. 하지 않는 죄. 그죠? 보통 죄는 뭐라 합니까? 범죄라고 하죠. 그죠? 범죄. 어기다 또는 범하다 할때 범자에다가 죄자를 조합한 단어입니다. 그죠? 범할 범자에 죄 죄자. 영어로는 이 범자를 뭐라 합니까? commit이라고 합니다. committing a sin 하면 범죄가 되죠. 훔쳤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그죠? 내가 탈세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내가 과속했으니까 벌금 딱지 날아옵니다. 그러니 거의 죄와 웬만해서는 범죄는 동일한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말합니다. 죄는 범죄보다 큰 범주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지 않는 죄, 즉 sin of omission입니다. 당시 부자 성도들 중에는 함께 예배드리던 가난한 성도들을 돕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돕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사회는 그걸 죄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부자 성도가 가난한 성도를 핍박하고 놀리고 차별하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들은 가난한 자들이구나 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죄를 묻고 있습니다. 바로 하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꼭 이것이 문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이 선한 사마리아 인법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방관자에 대한 처벌이죠. 하지 않는 죄를 사실상 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세월호 침몰하는 동안 대통령이 뭐몇 시간 동안 뭐 했냐?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핵심은 그 시간 동안 뭐 했냐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묻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말입니다. 야고보서 첫 시간에도 말했지요. 우리 모두 이 부자 신자들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가난은 절대 가난입니다. 이뭐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인 그 가난 아닙니다. 우리 중 경제적으로 뭐 능넉지 못한 사람이야 있겠지만 누가 이 당시 성도들만큼 가난하다 할수 있습니까? 우리 뭐 하루 한끼 먹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그 누구 있습니까? 뭐 다들 세끼잘 챙겨 먹고 살잖아요. 야고보서에 비추면 모두 부자 신자들입니다. 우리 계획 세우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걸핏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뜻 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계획이 이미 섰기 때문에. 내 계획은 빠른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성가시기도 하거든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봐야 되고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이 교만을 악으로 봅니다. 게다가 우리는 스스로 모범된 시민이라 생각하지요. 범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 않은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지. 우리 삶의 여러 순간에 얼마나 자주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요. 도울 수 있지만 돕지 않고 섬길 수 있지만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는 이 야고보의 말씀, 오늘날 교회의 우레와 같은 꾸지짐일 것입니다. 교만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지 않는 죄, 이거 짓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척하며 살고자 할때 많이 있습니다. 겸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옆에 교우들에게, 동료들에게, 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뭔가 할수 있는 기회는 늘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점잔을 빼고 앉아서 하지 않는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으신 피조 세계를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